신명기 21장 10절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포로된 여인 중에 결혼을 하고 싶도록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그를 아내로 삼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 표현은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할 때 그 포로된 여자에게 어떤 준비와 기간을 둬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 보시면 이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나쁜 속셈, 더 적나라한 본성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 남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포로니까 옛날엔 전쟁 포로는 다 노예고 그 주인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한 여인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결혼을 한다는 핑계로 그를 자기 욕심의 대상으로 삼고 싫어지면 마음대로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얘기죠. 비록 포로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정복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답시고 한 인간과 한 인격을 마음대로 학대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약자, 패배자 또는 힘없어 보이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서두르거나 무법하고 불공정하고 손해보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슬퍼할 시간을 줘라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을 줘라 이거죠. 육체적으로 이 잡혀오고 고난을 당한 모든 것을 회복할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그리고 자기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최소한의 기회를 줘라 이거예요. 재밌는 것 아닙니까? 그의 도덕적 책임을 다할 시간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할 시간을 주고 감정적인 준비를 할 시간을 주라 말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인생 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노예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정복자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요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는 내가 정복자가 되고 누구에게는 내가 피정복자가 되고 누구에게는 내가 주인이 되고 누구에게 내가 종이 되는 그 일이 사실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것이 삶이죠. 그 삶에서 여러분이 정복자의 입장이 있을 때 채권자의 입장이 있을 때 여러분 성질대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말하자면 피정복자, 채무자, 어려운 입장에 있는 자 여러분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자의 인격과 감정에 항복할 시간과 과정을 두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범죄를 했든 그 사람이 나한테 죽을 죄를 졌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든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나에게 한 짓이나
사회에 한 짓이나 누구에게 한 행동으로 와서 그는 죽어마땅하고 욕먹어마땅하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 뒤에 곧 나옵니다. 이 우리 오늘 신명기 21장이 뒷부분에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패역한 아들은 성문에 데려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애들 패라 이건 굉장히 약과예요. 쳐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죄와 악을 제하는 것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과를 구별할 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방자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무책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공격할 때는 언제나 그가 잘못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가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살 만한 일을 했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길을 막고 물어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를 공격합니다. 그래도 그의 인격과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자세를 갖고 그가 잘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가 행한 죄와 악을 공격하는 것과 한 인간을 짓밟는 것을 구별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생각나는 일이 많죠, 갑자기. 이게 다 당한 거죠? 맞아, 그때 그가 나에게 너무했어. 여러분이 한 건 기억을 안 하죠. 받은 것만 기억이 나죠. 평생에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기억이 나고 평생에 내가 한 짓은 기억이 안 나는 법이 인간의 법이옵시다. 신앙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잘할 가능성과 잘못할 가능성은 어디가 많습니까? 같은 일에 잘할 가능성과 잘못할 가능성. 가능성이 아니라 잘못 일변도죠. 인간이란 잘못 일변도입니다. 죄의 노예 아닙니까? 죄와 악과 선을 놓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죠. 근데 누구는 의의를 행하죠? 그 의의는 왜요? 자기가 잘났다는 걸 증명해서 모든 사람을 멸시하려고 의의를 세우지. 타인을 위하여 의의를 세우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 이제 비로소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정말 신앙을 동원하여 연습하고 애써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겁니다. 그거 한 번 한 게 신기해서 평생 울고 먹죠. 제가 오래 사귄 우리나라 한참 경제 부흥에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오지 않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 않는 게 속에 있는 속에 들어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어른이 한 분 있습니다. 굉장한 책임감과 능력이 있는 분인데 특별히 남을 비평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해를 사귀었는데 이분을 그분이 잘한 레퍼토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잘못한 것 비평하는 레퍼토리는 수도 없이 많아요. 누구 잘못하고 누구 잘못하고 누구 잘못하고 자기한테 본인은 안 그랬다는 건 밤낮 그거 두 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평생 그 두 개밖에 잘한 게 없어. 나머지는 뭐였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 나머지는 그 욕먹는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할 때마다 들춰내는 수도 없이 많은 걸 거예요. 하루에도 한 천 번씩 사람이 잘못하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참으로 희한하게도 이런 자기가 잘못한 몇천 개의 실수 말고 두 개밖에 잘한 거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이 한국 경제 부흥의 중요한 일꾼이 됐었다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인들은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교인들이 뭐 하는 게 별 게 없습니다. 그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 이게 제일 잘하는 건데 입만 열면 다 까먹는 겁니다. 입 열어서 유익을 끼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저 빼놓고. 사람은 입 열어서 잘한 게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있죠. 왜? 나 그때 그거 한마디. 그게 다래니까요. 평생을 통해서 자랑할 게 그거 하나잖아요. 생각을 해요. 밤낮 그 얘기하네요. 그때 목사님이 개척하자 할 때 난 하자 그랬다. 그거 하네 그거. 그때 손 먼저 든 거. 그때 누구도 하지 말자 알고 누구도 하지 말자 는데 난 하자 그랬다. 이거 여태껏 얘기해요. 왜 이 상가에 들어오는가? 번듯한 데 가자. 그럴 때 상가라도 들어가자 그랬다 나는. 여태껏 그거 하나라네요. 예를 두느라 그런 게 또 뭐 또 성질 내지 말아요. 목사님은 그걸 여태껏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나 두고 있었어요. 어? 나 박수진 목사 그때 반대할 때 섭섭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그거 외에는 다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은. 저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사람을 자기 마음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 이런 게 갖고 있어갖고 사람을 자꾸 거기다 꾸겨 넣어요. 누구누구누구는 세모, 누구누구누구는 네모, 누구누구는 별표. 그리고 거기 안 맞으면 지랄을 떨어요. 난 당신을 별표로 알고 있는데 당신 아니야. 이거 별이 왜 대가리가 없어. 사람은요 각각 놔두세요. 사람을 100명 알면 100개의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그게 내 생각과 내 예측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것부터가 벌써 망발인 거예요. 사람은 예측 불능이에요. 뭘 할지를 몰라요. 그 뭐 할지를 모르는 게 보통 잘못한 일일 쪽이지만 가끔가다 신통한 일도 한 번씩 해요. 그런 기대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손안에서 변하며 잘 된다는 걸 믿는 것이 신자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밟으면 안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밟아도 좋죠. 지금 잘못한 건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살 만한 잘못한 건 지금 얘기해서 지금 밟으면 되죠. 그러나 이 사람 변할 거예요. 변해야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지금 영영히 밟지 말자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면 그날 죽여요. 재수시키죠. 그래도 안 되면 아 돈으로라도 학교 사서 보내야죠. 왜? 언젠가 철이 들고 지금보다 나아지는 날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우리 보고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확대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살이 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현실,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절망이 그렇습니다. 절망이란 절망뿐만 아니라 신자된 존재의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 일이 없으며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믿는다고 우기재는 게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게다가 따지고 그러지 않는다 합시다. 죽어도 우리는 유익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죽일 이유가 있고 그 죽음으로써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상받을 만한 명분이 있어 죽이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까? 도대체 성도 된 자에게 비극은 없는 거라고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는 이상 무엇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겠습니까? 그러면 절망이란 뭡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죠? 제일 크게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리고 불쾌하죠.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성질을 내면 그는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존재로서의 져야 하는 짐, 그 짐 속에서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발전과 맡겨진 일을 배려하고 품고 그것으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책임을 질 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거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며 기회를 주며 납득할 시간을 주며 준비하게 하여 그를 빛을 내야죠. 내가 결혼한 여인은 나와 대등한 대접을 받으며 내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며 내 행복과 권리와 슬픔과 책임까지 기꺼이 함께 나누는 반려자로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 자신이 없다면, 아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한다든가 사랑을 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되죠. 그건 다 욕심을 채우자는 얘기죠. 그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공하여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고 보란듯이 내가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서 잘난 척 하자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아니요 책임도 아니요 인간의 잘난 것도 아니라면 그것을 안다면 무엇이 잘난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남보다 능력이 있는가? 남보다 형통한가? 남보다 더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짐들을 져서 그가 진 짐은 쓰레기 짐이 아니요 돌덩어리가 아니요 그가 그 짐을 짐으로써 그 짐이 고난이 절망이 비극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열매를 빚는가 사람을 어떻게 정화시키는가 보여내야죠. 씨를 품은 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한 내 인생살이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사람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든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배우게 하든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삶을 어떻게 희망과 책임과 성실함으로 살게 만드는가 하는 데 대한 조명과 격려와 유익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인상 쓰고 성질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이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정복자가 되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 자기 증명, 그 무절제하고 무슨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실력 없는 매일 바뀌는 기분같이 인생과 사람과 그에게 닥치는 모든 세상사를 휘저어놓는 꼴이 되더라 이겁니다. 푸시긴 이런 시들을 썼죠. 여러분 예전에 다 한 번씩 좋아했던 시죠. 삶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기억나시죠? 우리 이 시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이 시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요즘 외우는 젊은이들 못 봤죠. 왜 그렇죠? 우리 시댄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끼 밥 먹는 게 바쁜 시대였고 지금은 세끼 밥 먹는 것이 창피해졌죠. 우선은 한 끼 정도는 피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왼수들이. 그래서 요새는 뭘 배워요? 뭔지 모르는 무릎이 신발 끝에 오는 이상한 바지 입고 뭐 시부렁시부렁시부렁시부렁 하는 너무 새끼들 공부는 하기 싫고 노래는 할 줄도 모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거 하고 이게 뭐 왜 이렇게 됐다고? 짐을 안 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킬링 타임이라 그러죠. 시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시간이 지루하다고요. 언젠가도 얘기했다시피 이 긴 바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 못 사는 흑인 빈민가에서 애들이 이 자기 옷을 살 수가 없어 아버지 옷 입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사는 집마다 그걸 입고 나. 미치겠어요 정말. 왜 그렇게 된 게? 부모님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못 보여줘서 그런 거예요. 정복자로 사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성질 부리고 살거든요. 애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 이거예요. 우리 부모가 번 돈 다 쓰기 전에 빨리 죽고 나한테 넘어와라. 아니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하셔야 할 이 IMF 시대 너무나 귀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돌아와 정신이 든 거예요 우리가. 돈 쓰는 재미로 살다 어려워지니까 정말 다 미칠라 그래요. 응? 아주 돈 못 쓰니까 미칠라 그래요. 이때 따지자고요. 삶은 어디에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힘이 있는가? 왜 믿을 가치가 있는가? 그때는 예수 믿으면 돈 주는 줄 알아서 좋아했어요. 근데 돈 다 뺏겼어요. 더 뺏겨야 돼, 지금보다. 아직도 잘 살아요. 우리 교회인들은 좀 더 잘,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더 못 살아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학력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짝할 수 없고 영향받을 수 없는 거룩함의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생명에 속한 것이요. 그거 확인해서 정말 세상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세상이 그걸 보탤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신자 된 빛이 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모든 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앞에 모든 세상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음을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저 죄인된 자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존재? 우리 안에 그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혼이 떨어지면 그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짐이 떨어지면 그 짐이 말하자면 집이 되고 정원이 되고 쓸만한 물건이 되는 거죠. 때려 부시는 게 아니죠. 창고에 쌓아놓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그의 정신과 정서와 인격과 존재에 대하여 배려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에게 그런 모든 것은 인격이 있고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만 없었던 것까지 불어넣는다 말이에요. 뭐예요? 생명, 하나님을 아는 진리, 영생에 이르는 길. 여기까지 우리가 비추죠. 그 있는 집에 집 있고 소파 있고 다 있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훌륭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기에 신자된 다른 표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는 해마다 헌금 수입이 보통 15% 내지 20%씩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퍽퍽 줄어서 지난 두 달 동안에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좀 더 헌금 잘 나오는 교회로 옮겨야겠다. 으악, 나는 안 줄였는데 남들 줄인다니까 나도 줄여야겠다. 남들 줄었다는데 나라도 많이 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나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의 11조를 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건 충분해요. 5천명 먹이는데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5마리가 낫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낫냐? 이렇게 싸우지 말자. 5병이어냐? 2병 5호냐? 이 싸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게 보리떡 하나에 물고기 한 마리였으면 4천명밖에 못 먹었을 텐데 이게 5개, 2개라서 5천명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는 들었는데 그렇게 살진 않을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복받는다는 것이 너무 경제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배려고 용서고 아량이고 생명이고가 아니라 무슨 일이었다고요. 무슨 일. 무슨 사업이었다고요. 무슨 운동이고.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일로 오는 겁니다. 우린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인생살이 속에서 저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망가뜨릴 수밖에 없고 자기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뭘 짓고 거기에 생명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과 영원과 지혜와 거룩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도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가치, 존재 이유, 성도된 자들의 그 인생의 중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원과 감격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와 남을 배려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힘주는 것,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 복된 책임을 완수하시는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겁낼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겁내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 갖고 오라는 것 아닙니다. 헌금할 거 많이 벌어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질적 축복받았고 양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제 때는 바야흐로 하나님의 사람다우냐를 그 본질에서 증거해야 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때가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과 영원과 거룩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열매 맺고 증명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깨우쳐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줄 승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